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잘 살게 될 때에 조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부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망하게 됐습니다. 이거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 알았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7장, 8장, 9장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130여 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 타락된 속도가 어느 정도 크고 우리 자신들이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된가 이걸 한번 좀 돌아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7장 우리 봅니다. 7장에서 보면은 18절 말씀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뭐다되 기억하되.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 내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지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혜를 잘 알려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이유가 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느껴진가 보면은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신들밖에 모릅니다. 이게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와서 그냥 뭐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 구원받았지 이렇게 됐을 때는 참으로 위험한 때이다라고 진단을 하시면 맞습니다. 기억하되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가 잘 가지려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이 내용이 가장 크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8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8장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 그러면 내 자신이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느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게 하셨을까? 너 낮추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제 자신부터 절대 낮아진 법이 없습니다. 예. 저도 낮아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르침을 봤을 때는 낮아지는 것이 내가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낮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섬김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느냐? 어떤 구원인가 생각하고 기억해 봐라. 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을 때에 네가 광야 생활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네가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일 있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했냐.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너 그런데 너 지금 너 처지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너 인생살이 한번 돌아봐라 이거예요. 돌아봐라. 그때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괴롭고 외로울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네가 나에게 대한 자세는 어떠했고 지금 너는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고 본인이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근데 본인이 해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두워 있다는 사실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죠.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작정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으로 옵니다.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랬습니다. 거역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거역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가 가장 컸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미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13절에 보면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예.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묘 앞에 가서 절한 것도 아니고 제사상 앞에 절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것도 없는데요. 보면은 이제 정리를 해봐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있다라면은 우상 숭배라고 봐야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로 보았을 때에 너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이러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 구원받았던 거 기억해라 이거야. 너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은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광야길에 왔던 것은 내가 지금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겸손해서 지금 벗어나고 있느냐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제 제가 국정원에 있는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이 성경의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자기의 유익된 것은 자기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말씀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유리하고 귀 간지러운 말만 들려주는 목사는 좋은 목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됐을 때는 좋지 못한 목사로 본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으로 이렇게 이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과 교회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옵니다. 예. 2장 23절과 24절 우리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그 다음에 36절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지 않아요. 기분 정말 더러운 말이잖아요. 네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예.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도 확실하게 네가 알아라. 이스라엘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은 오늘날 같으면 창조교회 성도들아 확실하게 알아라.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예.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은 마음에 찔립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지금 뭐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인해서 41절에 세례를 받고 이들이 3,000명이 구원받게 됩니다. 7장으로 돌아옵니다. 7장으로. 자, 사도행전 7장으로요. 예. 7장 51절, 53절까지.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누가 지금 하는 말씀입니까? 쭉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언약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죠. 그런 상태 같으면 안 죽였을 겁니다, 스데반을. 그런데 마지막에 딱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목이 곧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의인을 잡아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4절 이하에서 보면은, 54절 우리 봐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찌에 따졌습니까?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딱 두 가지 현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딱 두 가지 현상이 그대로 나는데,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목사님 만들어서 한대. 목사님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이걸 내가 듣고는 직접 제가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두 사람한테.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똑같은 장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내가 내 마음에 말씀 받을 준비가 잘 되었는데, 네가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던 거 너 기억해라. 이 40년간 했던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됐는 데가 자랑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복된 자로서 한다면은 기억하라는 거이죠. 구원을 기억해라. 너 살았던 신앙생활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떤가 기억해봐라. 그 다음에 네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없을 수가 없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 6장에서 이제 20절로 이렇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오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그랬습니다. 예. 신명기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낳지 아니하는 정도만 아니라 애들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럼 애들이 떠나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더 큰 문제는 어른들이, 부모들이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말씀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내 삶에만 급급하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신앙의 분위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지를 못하니까 애기들한테 질문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의 법칙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애들이 질문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방법이고 하나님 교육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에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땅을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25절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이 6장 1절부터 이 3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4장에서 이미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고 5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6장에서 뭘 주느냐? 2절에서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중요한 것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땅을 네가 주리라 했는데 그대로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걸 이루듯이 내가 약속한 예수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희 위해서 살리셨다.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네가 듣는 것 자체부터 복이고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로움이고 복이다는 사실 내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살아보니까 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증인이지 않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형식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잘 보십시오만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속도가 빨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할 것에 대해서 말씀. 이게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목포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집세기 신고 오면 며칠간을 걸어왔습니까? 지금은 2시간 반에 2시간 한 10분이면 거의 갈 수 있는데 이제는 이걸 더 당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식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지식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좀 아는 지식 가지고 지식 있다고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집사람이 저한테 한번 물어볼 때 있으면 여보, 핸드폰 찾아봐. 그러면 핸드폰은 다 나온 거예요. 목사가 지식이 아무리 있은들 핸드폰 속에 들어갈 수석에도 핸드폰 안에 들어간 지식만큼 가지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양한 이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지식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해야 되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있는데 지금 속도의 발음과 변화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뭐 순간순간 변한 거예요. 교회가 이런 변화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이 변화를. 그런데 젊은이들을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을 딱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변화 속에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돼야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2166년에 낳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BC 4년경이라고 했다면 2100년이 지나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건 수천 년 뭐 막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백지화됐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 승천하며 재림하여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바꾸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다면 4000년이 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속도를 내야 됩니까? 잘못 보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변화 속도가 빠른 것을 보면서 뭘,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겠구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기후의 변화가 막 급변한 것, 한국이 지금 열대성으로 변 거, 하하. 온난화 현상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 돌아볼 뿐 아니라 내 자식을 어떻게 해야지, 내 손자 어떻게 해야지 속에 급한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살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야지 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비대면 여름 성경학교 까진 것 하면 뭐다고 안 하면 뭐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구약의 구원에 대한 문제와 광야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입성된 문제가 뭘 놓고 이야기를 하느냐?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광야 40년간 돌아보면서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듯이 우리도 반드시 죽으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제 이름을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결정이 나게 되면서 우리 교사들도 맞아. 이게 가르침으로 된 거 아니지. 무릎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 밤에도 1시 반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니까 일어났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와서 다는 것, 네가 없을 때, 네가 없을 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질 수 있는 일을 하고 네가 마쳐야 되지 않겠냐. 단 한 사람이라도. 너는 떠나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너도 떠나고 어차피 너도 죽는다. 내 앞에 와야 될 거 아니냐.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엎드릴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굉장히 재미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한 권씩 발견을 합니다. 예. 그 책 한 권씩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씩 탁탁 얻을 때가 있고요. 서재에 꽂아 있는 노트 하나도 내 눈에 딱 들어올 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교회가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한국이 존재합니다. 정말 새벽을 깨우는 여러 성도님들이 아니면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다면 교육 의뢰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어찌하든가 가정이 살아야만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이 메시지를 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합시다. 교회 어떤 경우도 교회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교회 나와서 교육 받은 거 기껏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 내가 책임 안 지고 내 손자 내가 책임 안 지면 교회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메시지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번에 총장님도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져야 가정이 삽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총장님도.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우리는 없을 수 없지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은 불신자들도 오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장이 되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구원에 대한 문제를 놓치지 맙시다. 광야 40년 통과하듯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징계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내 가족 살리기를 위해서 주님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그리고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성경학교 부모님들 없는 애들은 대면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